할렐루야. 네, 참 감동적인 간증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보좌 하나님의 권능의 지성세에 찾아와서 생산 안방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참 바쁘고 또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 밤에 시간을 내서 예배 자리에 참석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배 자리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는 게 돌아가지 않고 내 삶의 시간을 아끼는 일이다. 아멘. 예배가 바로 바쁘고 여유 없는 삶을 정돈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인생길을 직진하도록 만든다. 우리가 이런 기능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길로 직진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길로 직진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길을 살다가 돌아가다 이제 회심하고 주님의 길에 헌신한 한 성경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그 다음부터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바울에게는 목표가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여정에서 그는 아직 내가 이룬 것도 아니요, 아직 내가 잡은 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소아시아 많은 교회에 복음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아직까지 내가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주님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이런 모습과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8년의 역사 속에 기쁨의 교회는 이미 많은 것들을 이뤄왔습니다. 엄청난 성과를 냈고 또 복음 전파를 냈고 세계 선교를 했었어요. 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잔치를 하면 되겠죠. 하지만 아직 우리는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아직 우리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포대를 향해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성실히 나아갈 때 언젠가 우리 모두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표대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그 달려갈 그 표대가 무엇인지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길이 우리 기쁨의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3대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 기업은 포항에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우양우 정신으로 이 기업을 일으켰다고 하죠. 포항에서 오른쪽을 보면 뭐가 보이나요? 네, 바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포스코를 이뤄내지 못하면 그냥 바다에 뛰어 죽는 일밖에 없다. 죽느냐 성공하느냐 그 두 가지 갈림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양우 정신,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이거 가지게 되는 그 정신을 우양우 정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도 한번 우양우 한번 해볼까요? 우양우 해서 보면 네, 지상명령, 킹덤시티, 남은자 공동체 이 세 가지의 비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당에 들어오실 때마다 이제 그만 앞을 좀 봐주세요. 네. 이제 본당에 들어오실 때마다 저기를 바라보면서 아, 우리 3대 비전이 저거지 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기억하고 암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 세 가지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기쁨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그리고 또 독수리 둥지가 구체적으로 삶에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일들을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전은 킹덤 시티인데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요, 그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공동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었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지배를 받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면서 모든 통치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통치권은 사탄,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가지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사명은 그 빼앗긴 통치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통치권을 회복한다는 의미는요,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바로 알고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구시죠? 예,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 킹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 킹이 되시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도미니움 하는 그 나라가 바로 킹덤인데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전우주적인 개념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도시에 하나님이 왕이 되는 도시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바로 킹덤 시티입니다. 그런데 킹덤 시티가 되기 위해선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영역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킹덤 패밀리라고 하죠. 킹덤 패밀리가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말씀에 답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요즘은 한 가정에 자녀가 하나 아니면 둘이니까 자녀의 위상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자녀에게 집중을 하고 교육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와 하나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훈육하라라고 했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거나 엄마와 딸이 하나가 되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은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지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어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다, 이를 인정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이 되는 것과 같은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세상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복종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요즘 세상의 젊은 커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조와 사조 속에서는 킹덤 패밀리가 쉽지 않습니다. 시대 사고를 거슬러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늘 이 시대적 가치관은 이 성경의 가치관과 대립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편들은 어떤가요? 성경은 남자들에게 더 고난이도의 수준을 요구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 던져주신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속 가정의 법칙은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 풍조는 어떤가요? 남녀가 공평한 것만을 강조합니다. 삶의 무게와 힘듦이 남녀 모두 똑같이 공평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내가 더 힘드니 네가 더 힘드니 이런 걸로 싸우게 되고 서로 공평하게 똑같이 일을 분담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남편들아 너희가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킹덤 패밀리의 요건은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남편은 아내와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삶, 이게 바로 킹덤 패밀리가 되는 가장 기본 법칙입니다. 혹시 여기 부부 같이 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아내분들은 이제 옆에 있는 남편분들 혹시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혹시 혼자 오신 분들은 집에 있는 그 원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은 미래의 남편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내가 당신을 머리로 인정하겠습니다. 네. 아내들이 고백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당신을 머리로 인정하겠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힘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남편들은 이렇게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당신을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겠습니다. 네. 성경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희생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희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 고백하신 여러분, 킹덤 패밀리가 탄생인 줄 믿습니다. 네. 이 부부가 연합하는 게 먼저예요. 자녀들은 다음입니다. 성경에서 가정에 대한 법칙이 단 한 가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랍니다. 부모가 1순위예요. 그 다음에 자녀가 2순위입니다. 이 법칙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자녀가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되니까 킹덤 패밀리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음으로 킹덤 시티를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영역은 킹덤 비즈니스인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왕대심을 이루고 나서 이제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 직장,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왕대심을 이뤄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왕대심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 잘못된 순서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시면 제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생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받으면 그때 내가 뭔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일단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알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킹덤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물건을 부어주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님은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돈을 쓰려고 하라라는 한마디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곳을 바르게 잘 찾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말을 저에게 직접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요, 모두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증하신 강미정 집사님은요, 사실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빚도 여전히 있고요, 수입이 확 늘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의 비즈니스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한 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킹덤 비즈니스의 법칙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비즈니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역은요, 킹덤 제네레이션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킹덤 패밀리, 킹덤 비즈니스를 잘 한다 하더라도 우리 세대에 끝나버리면 더 이상 우리가 킹덤 시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교회와 또 교육부 그리고 독수리 둥지에 이런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를 위한 연구와 노력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유아부부터 영아부부터 우리 청소년부까지는 기쁨의 교회 비전을 계속 배우고 습득해야 하고요. 청년들은 이제 이 비전 배운 거를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실천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장년분들은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것들을 잘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격려하고 또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신앙을 잘 이어받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을지 계속 연구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킹덤 제네레이션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들이 계속 세대를 거쳐 이어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 다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비전이 킹덤 시티였고요. 기쁨의 교회 3대 비전 중 두 번째는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 배운 제자들이니 가서 민족들에게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것을 너희도 똑같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권세를 가졌으니 그것을 믿는 우리 또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각 영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선교사가 되자라는 의미로 생활선교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생활선교사, 생선이라고 하죠. 우리가 생활선교사가 되기 위해서요, 생선 아카데미, 생선 컨퍼런스를 열었고요, 또 생선 소책자를 만들어서 읽고요, 또 독수리 둥지, 생선 제자 훈련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생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걸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예, 바로 사탄일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가 이 지상명을 이뤄내는 것을 가장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생활 선교사가 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는커녕 내 자신의 문제 또 내 가정의 문제에 사로잡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살도록 만드는 거죠. 중세시대에는요, 인간 안에 있는 이런 욕망들을 이기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일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던 거죠. 그 외의 시간에 또 나쁜 생각들이 올라오면 그 생각들을 떨쳐버리기 위해 노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수도원 안에 가둔 거죠. 이런 수도원의 삶을 한번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매달 주말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교회 가서 풀 뽑고 맛있는 밥 먹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수도원적 삶을 경험해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바쁜 일상에서 평소에 매일 노동하고 기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예배라는 시간과 장소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가두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스스로를 절제하고 자신을 묶은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렇게 우리 수도사의 삶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수도사의 삶을 즐기는 거죠. 제가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얼마나 바쁜가요?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연애도 해야 되고 또 직장 그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바쁜 시간에 시간을 쪼개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라. 너희가 거룩한 생활 수도사로서 삶을 살지 않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데 드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길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고 거기서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 거룩함을 잘 유지하면 하나님께로 직진하는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수도사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지키게 되면 우리의 푯대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신앙 선배님들은 아마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빠른 길 같은데 더 올라가는 길이고 인생 길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내 앞바퀴가 빠져버려가지고 가던 차가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버리는 그런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걸어가다가 결국은 돌아가는 길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에 혹시 아직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또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저나 우리 다른 신앙 선배들과 같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활 수도사로서 자신을 예배 자리에 가두는 길이 내 삶의 거룩함을 잘 유지할 수 있고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명령을 이루는 두 번째 단계를 생활 수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고 내 생각과 뜻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내 머리를 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장착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단계는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머리 자르러 미장원에 가는 단계다라고 할 수 있죠. 이걸 바로 우리는 생활 순교사, 생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활 순교사가 되면요, 우리는 저절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돼요. 우리가 말하는 모습,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누구를 보게 될까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연스레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희가 가진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묻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을 하면 돼요. 그 단계까지 가는 것, 우리의 삶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생활 순교사의 단계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삶으로 복음 전파를 하는 생활 선교사, 생활 수도사, 생활 순교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전이 남아있는데요, 세 번째 비전은 남은 자 공동체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누가 참 신이냐를 두고 대격돌을 했는데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내가 너를 24시간 내로 죽이겠다라고 선언을 하니 그때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부터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저기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열심히 도망을 가다 가다가 지치고 쓰러져서 로뎀나무 아래에 멈춰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인데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승리와 영광의 영웅이었던 엘리야가 이제 한순간에 패배자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쓰러져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잖아요. 늘 잘 나갈 것 같은데 작은 무언가에 넘어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요, 떡과 물을 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호렙산으로 가도록 합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자신의 가장 비참한 모습을 마주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혼자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의 남은 자가 있으니 너도 힘을 내어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홀로 이 신앙을 지키는 것 같고 홀로 이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이 아직 남아있단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만몬의 신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남은 자 공동체는요, 현실의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며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노후 대책, 청년 실업, 먹거리 문제, 저출산, 또 수도권 집중화, 또 지방 소멸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문제에 동떨어져서 우리끼리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기쁨의 교회는요, 이 로컬 처치가 가진 저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시대적 문제에도 대안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수년 전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께서 가진 달란트와 또 여러 가지 능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동기유발을 해주셨어요. 저 또한 부교역자로서 몇 년 동안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실 이 문제가 긴박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출판사를 경영하고 기쁨의 수양관을 임대해서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운영하면서 그리고 제 두 눈으로 직접 도천리 마을을 보게 되면서 아, 이러한 시대적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 순간 아, 이 남은 자 공동체의 비전이 뭔지를 깨닫게 됐던 거죠. 이 비전을 실제적으로 이뤄내보기 위해 12 마운틴즈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 공동체는요,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실제적으로 현실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노력하는 눈에 보이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포항 땅에 12개가 세워진다면, 그리고 그 12개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고 돕고 힘을 합한다면 그때 이 포항 땅이 킹덤 시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런 세 가지 비전을 주시면서요, 우리가 독수리가 되어서 훨훨 날아오를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독수리는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그 새끼를 낭떠러지 앞에 두고 밀어서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해요. 우리가 두 날개가 온전히 펼쳐진다면 독수리가 날개 쳐 올라가듯이 날아올라 독수리 둥지에 안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두 날개는 뭐냐면 바로 목사님께서 소대 말씀해 주신 우리 희생양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고 우리를 이끌고 부활하고 승리하신 유다지파의 사자 대신 예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임당한 어린 양과 유다지파의 사자로 다스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신의 상을 잡는 그날까지 푯대를 향해 달려나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에 함께 동참하는 저의 이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해 이런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그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푯대를 향해 지치지 않고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온전히 앞에 놓여있는 그 푯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온 기쁨의 교회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